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며 질병과 죽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은 아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일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낸다고 하는 헬라 말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보낸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파송을 받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흩어진 사람들, 헬라 말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흩어진 사람들,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주님의 파송을 받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활동의 형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거저 보내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원리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에 따라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아무런 뜻이 없이 원리가 없이 질서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문명한 나라와 문명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문명한 나라는 질서와 원리와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문명한 나라로 한다면 아무런 규칙이 없이 규칙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와 그 단체와 그런 집단에서는 혼란이 오게 되고 일이 어렵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원칙대로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첫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셔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땅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국에서 살아보셨고 미국에 오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있는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전쟁하고 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보내시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외에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다른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엇을 주어서 파송하셨는가 하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맨주먹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다. 그런데 여기 신비한 것은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주머니에 넣는 것도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들이 만질 수는 없지만은 신비한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지만은 분명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두나미스,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능력은 산을 가르고 건물을 폭파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돌과 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으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미국의 시민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었을 때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원리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능력을 안 가지고 나갔다면 그들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예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니 사탄이 번개가 번쩍거리듯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어서 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단기 선교 나갈 때 보면은 저 아프리카 가는 분들이 거기 가면은 물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무슨 라면이니 무슨 미숫가루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 한 벌만 입고 나가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이 말씀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에 무엇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형편이 좀 나아서 돈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과 같이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대사관에서 200불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200불 들고 왔는데 그 200불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그 200불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돈이나 전대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0년에 물론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전세 내어서 102명이 미국에 올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미국 땅에 도달을 했는데 불과 4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나라를 온 세계에 능력 있는 나라로 만든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서 공중에는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땅에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이 있게 하시고 기는 짐승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은행에는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굶고 병들고 있는데 은행을 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을 잘 돌보는 것이 부모라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한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기 때문에 자기들이 염려하지만은 너희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지상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걸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양식들을 골고루 하나님의 법대로만 사용한다면 오늘날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양심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광야길은 물이 나지 아니하고 양식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긁어서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양식 짊어지고 안 가더라도, 돈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것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도 이 믿음 빼놓고 간다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양식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더 중요한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꼭 필요한 너희를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집이 너희들을 선대하면 그 집에서 지나다가 다음 도시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도우는 사람들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매니저를 잘못 두어서, 일하는 일꾼들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게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매니저가, 주인이 없더라도 진실하게 믿고 일하는 좋은 매니저를 만난 그 사업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워싱턴 중앙장로 교회도 하나님이 수의 수를 더하여 늘어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일꾼들 도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동역자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선교회장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에게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주님의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있었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도움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도비를 부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온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 8월 6일자에 출간되는 잡지인데 거기 큰 표지에 보면은 실리콘밸리 세인츠라는 그런 제목의 잡지가 크게 그 인쇄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산호제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세계의 중심적인 전자산업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자산업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크게 얼굴에 사진을 찍어 낸 분은 마이클 양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양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39살 된 14살 때 1976년에 부모를 따라 이민으로 왔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마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성공이 되어서 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겨줄 때 7억 불에 팔았습니다. 700 million dollar 700 1 million이 7개라면 그 7개가 100이나 된다. 700 million dollar 7억 불에 팔았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번 후에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많은 재산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역자가 되시고 싶습니까?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